어려운 경제는 없다. 귀에 박히게 쉽게 읽어주는 4개의 경제 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은 통화당국의 계획으로 좀 안정이 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은 게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는 게 손에 꼽는다면서요.
네. 이번 제외하고 3번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16일에 이제 장중에 1,400원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1,400원 넘었던 게 1997년 이제 IMF 외환위기라고 하죠. 그때랑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미국이 막 갑자기 금리 막 무섭게 올릴 때 네. 그때 이렇게 세 번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 사례들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은 그럼 그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례들 다 역사에 남아있을 그렇죠. 일들로 기억되는데 네. 지금 그럼 왜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사실 이제 강달러라는 이야기, 심지어 뭐 킹달러라고도 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뭐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게 2년도 정말 넘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좀 이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친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될 것 같은 네. 분위기.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 한번 하고 또 다시 주고받는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5차 중동 분쟁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들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모두가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금 그리고 달러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이 엔화, 유로와 같은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 16일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미국의 이제 금리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금 뭐 금리를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 급반전된 게 네네. 내리기는 커녕 올릴 거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온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올리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도 계속 높게 나오고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전쟁까지 뭐 더 이 전쟁 상황까지 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네. 야 이거 뭐 금리 낮추기 어렵겠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기정사실화했던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 이런 시사하는 네.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생각보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고요. 네. 금리라는 건 결국엔 돈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달러의 뭐 금리가 5.25%다 그러면 미국 달러에는 5.25%라는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우리가 이제 3.5%다, 3.2%다 이러면 이제 그게 우리의 가격인 거고요. 그럼 네, 당연히 네.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 비싼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대부분 4월에 배당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외국인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받은 돈을 다시 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달러로 바꿔서 우리 본국에 송금해야지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재투자할 때가 아니구나. 빨리 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거 싸들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갑자기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화는 인기가 적고 달러는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달러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돼서 원화에 대비해서 달러 원값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금융위기 수준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렇게 원화 원값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달러 가격이 2.7% 올랐는데 원화가 4.6%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주요국 통화 다 비교해봐도 하락폭이 제일 커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환율 충격에 너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너무
겁니다.
너무 약하다.
네. 게다가 이제 네. 수출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반도체 하나로 이 수출이 뭐 적자냐 흑자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너무 위험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원유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는데 우리는 또 원유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원유 사오려면 지금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원화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 이 얘기들을 들으니까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은데 네. 이제 우리 통화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한미일 3국이 환율에 공동 대응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왔는데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이면.
실제로 지금 네. 이제 금요일에 막 들썩들썩 했어요. 네. 근데 이게 3국이 이제 한미일 이렇게 3국이 이제 같이 막 목소리를 내면서 네. 야 이거 더 오르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이렇게 계속 이제 말로 이거 이제 구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면 이제 일이 너무 커지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환율이 요동을 칠 때는 이 통화당국들이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 계속 커지면 우리 시장 안정화 조치 나설 거고 우리 그럴 수단도 충분히 있거든. 우리 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들썩이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상단에서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네네. 아, 지금 이제 우리 통화당국은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강달러 현상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1,400원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이제 당장 환율이 소폭이 진정이 되더라도 이제는 1,3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뉴노멀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계속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1,100원에서 1,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의 노멀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언제 돌아가지? 막 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는 노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이제는 새로운 상식은 달러는 1,300원대 비싸지면 1,400원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지나면서 달러는 그냥 1,300원대로 지금 굳어졌고요.
네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1,000에서 1,200원대 이렇게 오가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평균이 1,305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306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로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간 날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을 돌이켜보면 이게 왜 그럼 계속 이렇게 킹달러, 강달러였냐. 미국 경제 상황은 계속 좋고 세계에서 네. 유일하게 혼자만 좋고
그쵸.
지금 중국 봉쇄로 대중무역 수지는 계속 우리는 적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미국은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펴니까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수출국인 지금 중국 무역 성적이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러는 안 들어오고 달러는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이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중 무역이 다시 뭐 흑자로 가서 좀 달러도 많이 들어오고
네.
미국이 뭐 금리도 이제 빨리 낮추고 이 상황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지금의 환율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건데 당장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올해도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과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강달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강달러로 그럼 돈을 벌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달러 표시 자산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달러 가치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원화 위주로 편성된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럴 텐데 내 자산에서 이 달러로 돼 있는 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을 그만큼 포트폴리오에 많이 늘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달러를 사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은행에서 파는 달러 예금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네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달러 예금도 4~5%씩 금리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율과 플러스 금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택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에서 파는 달러 예금, 뭐 증권사에서 파는 달러 RP, 뭐 달러 발행 어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모두 다 연 4~5% 때 수익이 가능한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전하고, 그러니까 물론 환노출은 돼 있습니다만,
네.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괜찮은 상품들이에요.
네네.
근데 가장 단순한 걸 꼽자면 달러 예금인데요. 이건 환전 수수료도 내야 하고 이자 소득세도 내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네.
다른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점이 이 점이고.
이건 국내 금융이랑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 은행에서 다 이제 달러 예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RP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의 장점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차익이 또 비과세라는 정도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신다면 네. 저는 상장지수 펀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라고 하는데 이건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달러 ETF라는 거는 달러 선물지수에 추종해서 이제 선물지수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네. 선물지수 떨어지면 얘도 내려가는 건데 장점은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보니까 달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이 상승률에 두 배씩 올라가는 레버리지 투자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야 이거 뭐 이거는 꼭지다. 더 이상 네. 올라갈 데가 없다. 이제는 하락에 베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인버스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ETF 좀 활용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이런 달러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한국에만 직접적으로 투자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분명한 건. 그래서 네.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셔라.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 다 이제 분산해서 이 위험을 좀 배분하고 또 수익도 같이 취할 수 있게 좀 배분 전략 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볼게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이제 주민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때 노인 요양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 이제 좀 필요한 화두를 던진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뭐 100가구 이상, 150가구, 500가구 이렇게 다 층위별로 꼭 지어야 하는 이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인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 2,000가구 이상의 뭐 아주 대단지죠.
네.
대단지 신축단지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이고요. 시행령은 서울시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거 좀 개정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24시간 지낼 수 있는 기관이고요.
네.
의료복지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하는 돌봄 시설인데
네.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등급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좀 추진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니고 2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도 2,000가구 이상 신축단지 의무적으로 이 요양시설 좀 짓게 의무화해 주세요라고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좀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제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고령화로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다들 의견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지으면 되지. 굳이 이거 민간 아파트에 주민 공동시설로 요양시설이 필요하냐 이런 반발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노인 요양시설만 봐도 거의 19,0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올려보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뭐 시외곽,
그쵸.
뭐 시외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도심에 이 요양시설이 있었을 때 이제 최대 장점은 내 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도
네.
자주 만날 수 있게 이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서울 도심 안에서 좀 이런 시설 좀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계속 추진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는 시유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그래서 일단 시유지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노인 시설 짓겠다라고 하면 이 주민 반발이 너무 큰 거예요.
그쵸.
어디서 집값 떨어지는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만 이제 반발하고 이러니까 건립이 뭐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 개정 추진하기 전에 서울시가 시도했던 게 기부 체납 방식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확보하는 전략을 짰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기부 체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용적률을 뭐 높여주는 식으로 높여주고 그러면 이제 아, 요 용적률 높여줬으니까 뭐 여기에다가 좀 뭐 도서관이나 뭐 그런 공원 같은 거 한번 지어주세요.
보통 도로 깔거나 뭐 이런 것들 하죠. 네.
실제로 이제 재건축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용적률도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런 혜택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부 체납으로 공공에 환수를 한다라는 이제 개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잘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서울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이 노인 요양시설 짓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8년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냐 봤더니 이 설립을 확정한, 그러니까 실제로 지은 것도 아니고 설립을 확정한 노인 요양시설이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개도 확보를 못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최근에 또 올 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사례가 네네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어떤 단지냐면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정말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게요. 이른바 이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통합 기획 사업 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는 혜택도 주는 거고 뭐 용적률도 막 최대로 높여서 65층까지 짓게 해줄게요. 이렇게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대신 요구를 했던 게 대신 데이케어 센터를 꼭 설치를 해라. 근데 이 데이케어 센터라는 건 뭐 요양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요양 등급 3에서 5등급. 그러니까 비교적 더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하시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이제 시설이거든요. 그 노인 유치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요양 시설에 비하면은 훨씬 더 사실 반발이 적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네.
주민들이 정말 결사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통기획 우리 안 할 거야. 그렇게 이런 거 요구하면 우리 그냥 요거 혜택 안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초강수를 두면서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무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기부채납 방식으로도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 보통은 이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공에 줄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어쨌든 이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유지에 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님비죠 사실.
네네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강제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렇죠.
강제라는 강수를 둔 것 같은데 국토부 입장은 어때요?
국토부도 결국에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외에도 이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들이 있으면 뭐 의무화하겠는데
네.
사실 서울 말고는 다른 데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아, 또 그러네요.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을 고치면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서울 무슨 여기 이제 뭐 CBS 있는 양천구에 생겼다. 그럼 양천구 구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이게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나?
네.
라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민 반발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큰데
네.
섣불리 의무화했다가 막 전국 각지에서 이 정비 사업 지연되는 일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네.
일단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뉴스를 좀 들고 온 이유는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언젠가는 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이
네네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품아라고 해서 길 안 건너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 갈 아이들이 없으면 이제 결국엔 초품아도 그 프리미엄이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들 뭐 사라져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의무시설이라서 뭐 문제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아이가 많을 것이냐 노인이 많을 것이냐 그럼 노인이 많을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높겠죠.
그쵸.
그럼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결국에는 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노인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초품화보다는 이 실품화 이게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들 뭐 이거는 진짜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아파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우리의 이제 사는 이 주거 환경에서 어떤 시설이 필수 시설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늘 뭐 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내 실생활로 다가오면 맞아요. 딱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곧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조금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끝곡으로 아이디어 오브 노스의 노모어 블루스 들으면서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